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북조선은 더욱 매섭고 추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든 생활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함께하는 기도문으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지와도 같은 작은 나를 사랑하시고 집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험난하고 재난으로 가득하여도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작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합니다. 돈도 사람도 건강도 때론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고통으로 무너질 때도 무엇보다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소서. 오늘도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환경을 이기게 하소서. 주님이 곁에 계심을 찬양케 하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입술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만 의지하여 오늘도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기도문에 얹어서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오직 삶의 목적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 두 자매님과 함께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자매님들 한 주간 강건하셨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오늘 나눈 기도문의 고백처럼 자매님들의 삶의 목적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시며 일상을 사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감당하기 힘든 일상의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오직 주님의 주권 아래 푹 안겨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까지 나에게 닥쳐온 시련과 고난을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네. 원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글을 통해서 한 청년이 암벽 등산을 하다가 사고로 두 다리를 절단하고 다시는 걸을 수 없다고 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이겨내고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암벽 등반을 성공하고 나서요. 기자들의 질문에 오히려 4.7kg의 무게가 감소하여 이 과정을 성공할 수 있었다는 말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닥친 시련이 결코 고통만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과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다시 새롭게 느끼게 하는 깨달음이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수인 자매님의 삶 속에서 지금 주신 어떤 건강의 어려움을 그렇게 승화시키고 계신가요?
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수인 자매님의 입술로 그 고백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그 청년처럼 그 청년도 다리가 절단이 됐음에도 그런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었기에 그 성과를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싸움이 길고 고단할지는 모르지만
네.
그래도 이 과정에 제가 조금 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잘 이겨낼 거라는 확신과 희망과 신심이 생긴다는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얘기를 하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고난은 아프고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유익이 될까? 우리에게 좋은 게 될까? 우리 수인 자매님의 고백이
네.
바로 고난이 내게 하나님과 네. 좀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리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아, 네. 제가 최근에 그 이빨 치료를 받고 있는데 뭔가 제가 치료를 해야 될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하나님 저 어떡하죠? 이렇게 치료를 이렇게 받으려면은 좀 비용이 좀 많이 드는데 어떡하죠? 이러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그 전에 좀 장학금을 좀 여러 군데로 신청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좀 다 떨어졌는데. 한 것이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뭔가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아랬더니 또 그게 그렇게 이루어져가지고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걱정이 많았는데 뭔가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학업에 지장이 되니까 그게 큰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너무 하나님께서도 든든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자매님의 일상 가운데 행하신 경험하신 그 믿음의 고백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빨 치료 잘 하고 계시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네. 어떠신가요? 신자 여러분. 두 자매님의 고백처럼 실수가 없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주님께 여러분의 힘듦, 어려움 모든 것을 맡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이 시간에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삶을 사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게 되며요. 더욱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됨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수인 자매님,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관계 방식의 기초가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주는 애착을 알아보았었습니다. 다가서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어린 시절 부모와 제대로 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의식적 거부감을 갖게 된 사람들이며 다가서기보다는 회피하고 따뜻한 말보다는 차가운 말을 먼저 내뱉는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반동 형성기라 하며 자신의 무의식적인 욕구나 감정이 너무 불안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그것과 정반대되는 태도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방어기제의 한 종류입니다. 싫지만 좋아하는 척, 두렵지만 용감한 척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방향이 정반대로 전환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불안을 줄여줄 수 있지만 진짜 자기 감정은 해결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특히 애착 중 회피형 애착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눈맞춤이나 감정 교류에 실패하고 소통을 거절당한 경험에서 비롯되며 이는 마음으로는 다가가고 싶어 하지만 겉으로는 회피하는 행동을 하는 관계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피형 인간 유형은 타인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회피 성향이 이미 몸에 배어 있어서 저절로 타인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것은 안정적 애착이란 애착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오해입니다. 아무리 애착 손상을 주지 않으려고 애쓴다 해도 아이에게 애착 욕구를 좌절시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애착 손상을 주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손상된 애착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상의 회복은 아이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이의 내적 경험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애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물어봐주는 부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애착 손상의 회복을 위해 한 주간 어떻게 노력하셨는지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성인과 성인과의 관계에서도 손상된 애착, 관계의 회복은 필요합니다. 자매님들은 한 주간 어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셨을까요?
네, 저는 동생과의 대화에서 가르치려는 식의 대화법에 불만을 토로하는 동생을 나무랐었는데
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과 누가복음 6장 2절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는 말씀처럼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가르침과 남의 작은 잘못에만 연연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반성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내 마음에 차지는 않지만 그러한 동생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동생 보이는 티를 보고서 네. 가르쳤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조금씩 이해하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쉽지는 않은데 네. 화를 내려고 했다가 또 누그러뜨리고
네.
또 좀 감정이 상할라 그러면 얘기를 돌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주 지혜롭게 하시는군요. 네. 그렇지만 화를 속으로 참으시면 안 돼요.
네.
건강이 안 좋습니다.
네.
네. 화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조금처럼 다른 말로 돌린다거나
네.
아니면 한숨 돌리고 예,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친구 관계에서 그 친구가 좀 말이 많은 편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말 실수도 하고 그래서 뭔가 자기 제 얘기를 또 막 다른 데 가서 하고 막 이런 좀 관계가 있어서 좀 한번 크게 갈등이 생겼는데 그거를 회복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친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최근에는 그 마음이 좀 많이 해소가 돼서 그 친구와의 관계를 좀 더 원래처럼 되돌리기 위해서 그 친구에게 좀 질문,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자주 이렇게 네,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문의를 하면서 지금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미운 감정이 조금은 해소가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그 미운 감정을 예, 조금 해소시키는 노력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아, 그 친구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그 친구가 저 다 사람이 저와 같진 않다 보니까
네.
그럴 수 있겠다라고도 했고, 그리고 또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이 해소가 됐고
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네.
네. 아, 그러셨군요. 사실은 오늘 주제가 미운 감정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소리자매님께 그 미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셨는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실은 미운 감정 때문에 다가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두려움에는 거절당할까 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해결되지 않은 미움이라는 감정 때문입니다. 먼저 미움이란 어떤 감정일지에 대해서 우리 알아볼까요?
네, 미움은 인간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의 하나입니다. 자신에게 미협이나 불쾌함, 상처를 준 대상에 대해 생기는 강한 거부감이나 반감을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미움은요, 단순히 싫어하는 감정보다 더 깊고 지속적이며 종종 분노, 적개심, 두려움, 상처와 같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나누면 정서적인 측면과 인지적인 측면으로 미움을 볼 수 있습니다.
미움의 정서적인 측면입니다. 미움은 싫다는 감정을 넘어서 상대를 멀리하고 싶거나 해를 입히고 싶은 충동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강한 미움은 분노와 결합되어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지적인 측면입니다. 미움의 대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고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나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움은 현실 판단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신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 미움이란 감정이 정서적인 모습과 인지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가요? 그러시다면 여러분의 정서적, 인지적 측면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움에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움은 방어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미움은 바로 자기 보호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아, 상처받거나 배신당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자신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려는 심리적인 방어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수인자매님,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은 사랑과 가까운 감정입니다.
강한 미움은 종종 그만큼 그 사람이나 관계가 나에게 중요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관심과는 달리 미움에는 여전히 감정적 연결이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미움이란 감정이 어떻게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었을까요? 첫 번째, 애착 대상인 회피적인 부모로부터 거절과 좌절을 반복하는 경험으로써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회피형 인간의 관계 방식을 사용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 이런 과정에서 자신을 거부하고 거절한 부모에게 미움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첫 애착의 대상인 부모에게 미움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거절하거나 다가가지 않고 내면의 모습과 다른 척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군요.
미움의 감정을 일반화해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발산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먼저 다가가지 않는 방식으로 미움의 감정을 분노로 발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심각한 인지 왜곡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면의 도살인 미움에 감정이 타인을 거절하고 있는 탓에 상대방도 자신을 미워하고 거절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감정일수록 타인에게 더 강하게 투사되곤 하는데요. 미움의 감정 역시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이런 미움의 감정이 일상에서 경험되고 계신가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지금도 심리적인 고통 가운데 계신지요? 미움의 감정이 극대화되면 대인 공포증이라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의 표현이군요.
네, 맞습니다. 대인 공포증은요,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낯가림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나 사회적 상황에 대한 강한 두려움과 불안이 지속되는 심리적인 장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공격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강한 공격성과 미움의 감정이 타인의 관계에서 다 드러나는 부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대인 공포증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거나 주목받는 상황에서 심한 불안, 긴장,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야? 내가 실수하면 창피를 당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사회적 접촉을 회피하게 합니다. 신체적인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수인자매님.
내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떨립니다. 식은땀이 나거나 입이 마릅니다. 머리가 멍해지거나 말이 막히기도 합니다.
또한 행동의 특징을 보면 사람을 피하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임, 발표, 가까운 관계에서도 긴장하고 자신을 숨기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나에게 이런 모습들이 많다면 나는 대인 공포증이 조금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자매님은 이런 경험이 없으셨나요? 있으시면 조금 나눠주시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또는 어떤 관계 속에서 경험했는지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감사하게도 살면서 이런 대인 기프증이나 공포증 같은 경험을 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자기 삶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잘 사셨다는 반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아, 네, 저는 발표 불안이 좀 있어가지고 최근에 좀 그 관련해서도 집단적으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발표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 상황이 너무 막 쑥스럽고 막 긴장이 되는 거죠. 긴장이 확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얼굴도 좀 빨개지고 말도 좀 더듬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소리자매님의 행동이나 어떤 신체 반응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노력하시는 거, 예.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자 여러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대인 공포증을 이해한다면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내면에 대한 두려움과 연관이 깊습니다.
이 말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보다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냐의 문제라는 말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기 부정감과 수치심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을 창피하게 여기고 부끄러워하는 수치심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인 공포증의 회복의 첫 단추는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수용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인 공포증이 치료되려면 자기 수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을 수용하고 자신을 사랑할 때 타인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고유한 창,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정말 상대방은 나를 거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은 나를 가까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말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신자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나를 거절할 것 같은 생각이 먼저 드신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내가 먼저 다가가 가까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내 안의 창, 생각을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시켜 보시면 어떨지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사람과의 접촉을 시도하시면서 불안을 조금씩 낮추시면 좋겠습니다. 소리자매님, 다음 성경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 말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안전합니다.
즉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줄어든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인재매님, 다음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참으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 나 자신이 부족해도 존귀한 존재로 회복됨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다가가지 못하는 관계의 어려움은 바로 먼저 다가서야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다가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 원인과 이유를 알았으니 용기를 내서 다가가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리자매님, 응원할게요.
타인과 친숙한 상황은 회피형 인간에게는 가장 낯설고 두려운 상황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불편한 감정을 견디는 경험을 감수할 때 내 안에 단단하게 굳어진 왜곡된 생각과 행동,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신자 여러분, 낯설고 두려운 길을 혼자 간다는 것은 무척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옆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도움의 손을 내밀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옆에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그분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늘 거리를 두었다면 이젠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다가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관계에 따르는 긍정적인 경험이 반복되고 그 경험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리고 자기 표현이 가능하다면 분명 여러분은 건강한 관계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안정적 애착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오늘 2026년 새해 첫 방송인데요.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북조선에 계시는 성도들, 또 우리 두 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찬송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늘 맛보아 알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또 잘 들어주시고, 들으실 때 오늘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여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두 주 전에 나눴던 본문과 연결되는데요. 혹시 그때 나눴던 내용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말세에 관해서 새롭게 배우고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말세가 어느 시기를 말하는지 혹시 생각나세요? 말세 혹은 뭐 다른 말로 종말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종말이라고 하면 세상의 끝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 그 사이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종말이라고 할 때 단순히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 그 사이의 기간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바로 종말이구나라고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하시죠. 말세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왜 말세가 고통하는 때인가? 아, 그 중에 하나가 이유가 바로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라고요?
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거짓 교사들이 집에 가만히 들어와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현혹시킨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거짓 가르침은 이단 사상뿐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혹시 우리 두 분은 주변에서 이 기독교를 가장한 이단들을 혹시 만나본 적 있어요?
네.
네. 우리 은미자매가. 네.
길거리에서요.
길거리에서. 네, 그렇죠. 종종 있죠. 네. 남조선에서는. 네. 네, 맞아요. 어떤 이단인지는 혹시 네. 잘 몰라.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머니 뭐 어쩌고 이래 가지고.
그러면 분명히 이단이죠.
네, 무슨 말인지.
네, 맞아요. 혹시 우리 네, 살아자면은 네.
네, 저도 가끔 이제 지하철을 타거나 지하철 앞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다른 이제 이단들을 만나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주변에 간혹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거짓 가르침은 꼭 이단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 또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이나 사고방식을 말해요. 제가 제 얘기를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제가 소학교 4학년 때 일인데 하루는 선생님이 수학 시간이었거든요. 갑자기 이제 예정에도 없던 시험을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시험을 다 보고 선생님이 이제 몇 점을 받았는지 아이들이 손을 들어보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10점 만점부터 손을 드는 게 아니라 0점부터, 그러니까 0점부터 손을 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점수를 몇 점 받았는지 손을 들라고 하셨다고요?
네.
학생들이 다 보는데 갑자기 자기 점수를 알리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맞아요. 아마 그 제 기억으로는 그래도 수학 점수가 빵점 0점은 없었던 것 같아. 그래도 학생들이.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1점부터 손을 들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한두 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2점. 2점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손을 드는 아이들이 이제 하나 둘씩 있었어요. 3점 받은 학생 손을 들어보라고 하셨는데 혹시 누가 손을 들었을까요? 보통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보면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혹시 목사님이셨나요?
네, 맞아요. 저였어요. 그리고 손을 드는 그 순간 아직도 그 선생님의 그 표정과 함께 말씀,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하셨길래요?
내가 3점이라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저를 비웃으시면서 마치 형편없는 아이인 듯 표정이 그런 표정으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거꾸로 5등이야. 저희 반에 50명이 넘는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거꾸로 앞에서가 아니라 거꾸로 다섯 번째였던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야. 너무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거야. 너무 수치스러웠어. 그래서 마치 내 점수가 거꾸로 5등인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마치 세상에서 5등인 것처럼 그렇게 부끄럽고 초라하고 수치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마음이 너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하는 어떤 가르침이 이렇게 한 개인의 자존감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한 개인, 더 나아가서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 저에게 그 선생님의 표정과 말이 나에게 이러한 가르침이 된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거꾸로 5등이야. 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저에게 온 거죠. 그죠? 그렇게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된 거죠. 이렇게 저는 이제 어려워도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북조선에서 이런 유형의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남조선에 와서는 아직 한 번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어떤 경험이?
비슷하세요. 그 선생님의 눈길에서 그게 다 읽히거든요.
그렇죠.
너는 딱 그 정도지? 이런 눈빛. 네.
우리 사라자매는? 네.
네, 저는 딱히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한 일이란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말하는데 즉 세상에 있는 거짓 가르침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가르침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거꾸로 5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확실한 일에 배우고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11절에 보니까요. 보고 알았거니와, 즉 보고 아는 것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보는 것인데 무엇을 보는 거냐면 경건한 삶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10절부터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즉 의도죠. 믿음,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 박해와 고난을 보라고 말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들을 볼 때
그렇죠.
도전을 받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혹시 우리 주변에 신앙적으로 아,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삶을, 그런 모습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네. 제 주변에는
네.
장로님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항상 밝은 모습으로
항상
교회를
밝은.
섬기고 저희를 위해서 식사 준비하시고 하는 게 너무 멋지시고 제가 딱 닮고 싶은 그런 모습이세요.
그 두 분에게 어떠한 거를 배우고 싶으세요?
물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
예, 믿음이 아무래도
믿음에 있어서
모태 신앙일 수도 있고 저보다는 믿음 하나님을 알게 된 기간이 엄청 길 거잖아요. 믿음이 엄청 크다는 걸에서 시작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좋은 분들이 옆에 있으면 저도 저렇게 닮아갈 수 있을 확률이 높겠다라고
그렇겠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우리 사라 자매는?
네, 저도 저에게도 이제 저를 지도해주는 이제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목사님이 늘 이제 자기 삶과 가정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그 신앙의 모습이 참 너무 멋지고, 또 모든 것에 이제 형통하지 않더라도 또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배우고 싶은 신앙의 모습이고 또 정말 늘 이제 함께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분이라서 그분이 저에게는 그분의 모습이 저에게는 이제 본받고 싶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두 분의 나눔처럼 우리가 확실한 일, 즉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먼저 볼 때 아, 우리 안에 결단이 일어나는 거죠. 아, 그냥 단순한 가르침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이 되고 아,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는 거죠.
네, 그러면 목사님 사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거의 보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오늘도 만나 방송을 통해서 서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서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을 나눈다라는 건 묵상에 근거한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배우고 있다라는 거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저는 이제 오늘도 만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 나눌 때 그것이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요. 확실한 일에 배우고 거하기 위해서는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배운 것을 알아야만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우라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보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인 것은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의 내용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남조선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종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모습인가요?
성도들이요. 성경책을 교회에 이제 두고 다녀요. 가지고 다니지 않고. 그러면 집에는 없겠죠, 그죠? 이제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갈 때마다 성경책을 가지고 가는 것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교회에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에만 성경을 보는 건가요?
그렇죠. 주일에만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럼 일주일에 딱 한 번 성경을 펴보는 거네요?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냥 일주일에 딱 한 번 그 몇 분, 그냥 성경의 몇 구절만 보는 것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도 없고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절대로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없어요.
네, 그런 면에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만나 방송을 듣고 있는 북에 계신 성도님들의 믿음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정말로 전적으로 동의하고 여기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
네, 어떤 것을요?
예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오늘도 만나에서 들은 이 말씀의 내용을요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꼭 종이에 적으면서 한번 정리하시기를 좀 부탁드려보고 싶어요.
듣기보다 적으라는 거네요.
네, 듣기만 하면 이제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으면 한동안 보고 또 볼 수도 있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살아낼 수도 있으니까.
네, 말씀을 적는 것이 배우고 또 확실한 일에 거하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꼭 제가 이제 적으라고 했다고 해서 혹시라도 이제 추후에 적는 것 때문에 문제가 어려운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적는 것이 위험하다면 차라리 외우셔도 되고 외우시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주에 들은 내용을 머리에 적으시고 그 내용들을 그냥 방송 듣는 시간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보시나면 분명히 확실한 일에 배우고 거하는 삶을 사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고욕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은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묵상 중에서 우리의 나눔 속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나눠볼까요?
네, 저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이런 등에 대한 교육의 유익하니라고는 말씀인데,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배우고 확실한 일을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 네. 우리 사라자매는?
네,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정말 격려하고 이 말씀으로 잘 이렇게 설 것을 말씀해주는 이 그 말씀이 꼭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처럼 들려져서 또다시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고 집에 가서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적용하기 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되새김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든 이틀이든 한 주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뭐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이 되었던 부분은 곱씹고 곱씹고 생각해서 그때 느꼈던 감동 그리고 그 말씀들을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확실한 일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더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더 확실한 일에 배우고 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들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